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계시록과 구약 욥기입니다.
3장 다대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내가 하는 짓을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너는 죽어 있다. 깨어나라. 내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완전히 죽어 없어지기 전에 힘을 북돋아 주어라.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받고 들은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여라. 그리고 회개하여라. 그러나 내가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도둑처럼 예기치 않은 때에 올 것이다. 너는 내가 어느 시간에 내게 올지 모를 것이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을 것이다. 그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이기는 사람은 이들처럼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나는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아버지와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가 내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빌라델비아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라. 거룩하시고 진실되시며 다윗의 열쇠를 지고 계신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분께서 여시는 것은 아무도 닫을 수 없다. 그리고 그분께서 닫으시는 것은 아무도 열 수 없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나는 내 앞에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놓아두었다. 나는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들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무리가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유대 사람이라고 주장하나 그들은 거짓말쟁이이다. 그들은 참 유대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왔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겠다. 참고 견디라는 내 명령을 너는 잘 지켜왔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하리고 온 세상에 시련이 닥쳐올 때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곧 가겠다. 내가 가진 것을 꼭 붙들어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을 수 없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 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의 이름을 쓰겠다. 그 도시는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 위에 나의 새 이름도 쓰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라. 충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의 근원이신 아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내가 하는 짓을 안다. 너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거나 뜨거우면 좋겠다. 내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적지근하므로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내려 한다. 너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부자다. 나는 풍족하니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그러나 사실 너 자신이 비참하고 가엾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충고한다. 너는 내게서 금을 사서 부자가 되어라. 이 금은 불로 달구어 더러운 것을 모두 태워버린 순금이다. 그리고 내게서 흰 옷을 사서 부끄러운 내 불거숭이 모습을 가리고 연고를 사서 눈에 발라 보도록 하여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꾸짖고 훈련시킨다. 그러니 내 생각과 행동을 바꾸도록 힘써 노력하여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나는 이겼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았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이기는 사람에게는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을 권리를 주겠다. 그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욥기 제34장.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에게 말하였다. 지혜를 자랑하시는 어른들께서는 내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많다고 자보하시는 세 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께서는 음식을 맛만 보시고도 그 음식이 좋은 음식인지 아닌지를 아십니다. 그러나 지혜의 말씀은 들으시고도 잘 깨닫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아보고 진정한 선을 함께 이루가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 어른은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나는 옳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옳음을 옳게 여기지 않으신다. 또 욥 어른은 내가 옳으면서도 어찌 옳지 않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심하게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나는 죄가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욥 어른과 같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물 마시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나쁜 일을 하는 자들과 짝을 짓고 악한 자들과 함께 몰려다니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해도 덧볼 것은 하나도 없다 하고 말합니다. 분별력이 많으신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옳지 않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이 한 일을 따라서 갚아주시고 사람이 걸어온 길에 따라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일이나 정의를 그르치는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께 땅을 주관하는 정권을 주기라도 하였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것을 맡기기라도 하였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생명을 주는 영을 거두어 가시면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은 일시에 죽어 모두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욥 어른께서 슬기로우신 분이면 내가 하는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욥 어른은 아직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비난하십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싫어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만은 왕을 보시고서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하실 수 있고 높은 사람을 보시고서도 너는 악하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통치자의 편을 들지도 않으시고 부자라고 하여 가난한 사람보다 더 우대해 주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수 이 사람들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삽시간에 아니 한밤중이라도 죽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치시면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힘센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간단히 죽이실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일거수 일투족을 살피시며 그의 발걸음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은 없습니다. 흑암 속에도 숨을 곳이 없고 죽음의 그늘이 드러운 곳에도 숨을 곳은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 앞으로 심판을 받으러 가게 되는지 그 시간을 하나님은 특별히 정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집권자를 바꾸실 때에도 일을 미리 조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한 일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룻밤에 다 뒤엎으시니 그들이 일시에 쓰러집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악인들을 처벌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던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어느 길로도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하소연이 하나님께 다다르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그분께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여 누가 감히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숨으신다고 하여 누가 그분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왕으로 삼아서 고집센 민족과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들 누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욥 어른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시면서 다시는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른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반대하시면서도 어른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물론 결정은 어른께서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이 아니지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면 내 말에 분명히 동의할 것입니다. 내 말을 들었으니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욥 어른이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하고 기껏 한 말도 모두 뜻없는 말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욥 어른이 한 말을 세 분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분께서는 그가 말하는 것이 악한 자와 같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욥 어른은 자신이 지은 죄에다가 반역까지 더하였으며 우리가 보는 앞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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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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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진리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쓴 편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늘의 백성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는 세상에서의 쾌락이나 영광보다는 미래에 나타날 영광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바울 자신의 부단한 영성의 도전이 바로 하늘의 백성이요 일꾼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같은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러한 영적 투쟁을 하는 자신과 같은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유로 자신을 본받으라는 권면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7절 말씀 중심으로 좋은 것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교육은 모방이다 라는 교육학의 이론처럼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해 보게 하는 것이 아직 같은 경험을 한 바 없는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것, 즉 흉내내는 것입니다. 결국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명령보다도 그분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당부한 바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는 둘 다 바울이 주축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헌신한 자신의 모범을 제시하는 것은 결코 어색하지 않은 빌립보 교회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온전해졌고 고린도 교회는 어떤 대가도 없이 자신이 먹을 것을 벌면서 헌신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는 당부가 어렵거나 결코 지나치지 않은 권고였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17절 첫 부분인데 다른 곳의 사람들은 몰라도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예수도와 복음을 위하여 희생한 사실은 누구보다도 빌립보 교회의 지체들은 잘 아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당시 세계 어디에나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채찍이나 태형은 물론 어떤 책벌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도 복음 때문에 형벌을 감당했고 오히려 무죄가 밝혀진 후에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복음을 위한 희생을 봐온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하는 권면은 더욱 이런 입장에서 호소력이 있었을 겁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의 그러한 희생과 헌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만인을 구원하신 예수도의 구속과 함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고 실제로 빌립보 교회는 이미 이런 바울을 본받고 있었음을 이어지는 내용에서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이라는 17절 중간에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인 만큼 그들에게 모범은 단순히 바울 자신만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 소개한 바 있는 것처럼 같은 사역자들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17절의 하반절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디모데 그리고 그들이 보낸 에바브로디도를 본보기로 삼아 믿음 생활한다면 잘못될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나 덕스럽고 은혜로운 사람을 본보기로 신앙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자세입니다. 신앙은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본받고 또 다음으로는 나 자신이 그런 본보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18절, 19절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의 본받아야 할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지적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안타까워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계속할 경우에는 멸망과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경계하면서 그러한 십자가의 원수에서 돌아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18절 상반절인데 바울은 대단한 결단과 용기의 사람이면서도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눈물의 사도였습니다. 믿음 안에서 진실한 눈물이야말로 겸손과 진실은 물론 여린 심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도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18절 중간라는 간절한 호소를 하였는데 이런 표현으로 볼 때 과거에도 눈물의 호소를 한 바 있었음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이유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하는 18절 하반절에 했는데 본래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화해시켜 놓았는데 다시 원수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비극적이고 배은망덕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부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히브리서의 표현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제 이 19절에서 저들의 미래에서부터 현재의 삶의 이유를 분석하는 바울의 안타까움을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이것은 범죄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삶의 결과를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내용을 거짓 일꾼들의 결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후서 10장 15절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신은 배요 했는데 여기 신은 죄진 인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이 아닌 막연히 사람들이 위하여 섬기는 절대적인 능력의 존재로 생각하는 대상일 뿐입니다. 배는 전체적으로 육신의 욕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하는 로마서 16장 18절 같은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했는데 여기 부끄러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워할 일들을 오히려 과장해 가면서 자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죄의 수치를 가려주시려고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온갖 사람의 수치를 다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도의 희생에 역행하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했는데 하늘에 돌아갈 영광을 생각하지 못하는 다음 제목에서 생각할 하늘의 구원의 일과 반대되는 일시적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본능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에 더 관심과 가치를 두는 역신앙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 일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라는 사람들 속에 일이라는 데 심각성이 있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속화된 겉모양만 신앙하는 모습인 겁니다. 세 번째로는 20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으로 하늘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과 기대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질 미래의 영광을 제시합니다. 앞에서 경계된 삶의 모습과는 다르게 세상에서 구별된 하늘의 목표를 두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며 사는 성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20절 상반절인데 바로 앞에서 거론한 땅의 가치를 두고 오로지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부도덕한 사람들과 가치가 완전히 다름을 나타내기 위해 그러나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것은 적어도 가치나 목표를 완전히 하늘에 두고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 나그네로 길지 않은 때를 지나가는 이 땅의 삶을 전제로 하는 고백입니다. 하늘에서 발행한 여권을 가지고 비자를 발급받아 이 땅에 머물면서 마감될 때 오직 돌아가 찾게 될 영광의 지위를 기대하면서 임시로 머물 이 세상에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위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처신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0절인데 사랑과 공의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행되기 때문에 천국의 백성들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과 위기의 상황에 자신의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의의 통치의 권능과 능력으로부터 구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비록 초라한 우리 육신의 삶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라는 기대를 연이어 증거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21절인데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만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함을 받았다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만물은 당연히 그 창조주께 복종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만물의 복종이 주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재림의 때까지 연기되어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이죠.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21절 하반절인데 믿음의 사람들도 이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구원받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죄의 도구인 육신의 영향에서 자유할 수 없는 초라한 낮은 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오신 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도의 영광의 몸과 같은 영적인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인의 힘겹고 힘겨운 피나는 투쟁은 우리 주님의 재림에서 끝날 것입니다.
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을 망각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말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죄가 무엇이고 또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죄는 불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을 어긴다는 뜻입니다. 범죄는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이며 행악이란 도덕적 표준과 사람의 관습을 어기는 것이지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문자적으로 표적을 빗나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표적이므로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간음, 술 취함 같은 것은 성경에서 명백하게 지적하는 죄이지만 다른 죄들, 이를테면 도박 같은 것은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에 비춰볼 때 이것은 죄입니다. 요한은 육신으로 쫓아난 모든 불의가 죄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7절에 나옵니다. 태만, 곧 게으름도 성경은 정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찾아가 봐야 할 아픈 사람이 있는데 문병하지 않는다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3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가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도덕적인 원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사람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울 왕은 그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동물들과 아말렉 왕을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잘못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주님의 만찬에 쓰일 재료로 누룩 없는 떡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사용하라고 지시하셨는데 우리가 이스트가 들어있는 빵이나 오렌지 주스 같은 것으로 대신한다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변경시키고 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대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작은 거짓말은 용서해주고 큰 거짓말만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을 비교해 봅시다.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냐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번에는 죄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아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후에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죽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결과 아담은 세월이 지난 후 육체적으로 죽었고 그 이후로 그의 후손들도 육체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영적인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영적 죽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인 반면 육적 죽음은 몸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죽음을 영원히 소멸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죄의 결과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모두 죽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은 강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고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에 관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지 않으면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머지않아 육체적으로도 죽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번에는 죄가 유전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의 죄 그리고 우리 부모의 죄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담과 부모가 지은 죄를 우리가 물려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만 받게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번에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방금 읽은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각자는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지 부모의 죄값을 대신 받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지적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죄 때문이지 조상들의 잘못 때문이 아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부모의 죄를 이어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교리를 원죄론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원죄 혹은 그와 같은 사상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반대의 사실을 말합니다. 예스겔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갓난아이는 결코 부모의 죄를 유전받는 것이 아닙니다. 원죄의 교리는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죄는 불법이라고 한 가르침과 상반됩니다. 불법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전되는 특성이 아닙니다. 요리하는 법이라든가 자동차 운전하는 기능 등이 유전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특성이 아니라 행동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갓난아이가 죄인으로 태어난다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로 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원죄를 주장한다면 다음과 같은 모순이 생기고 말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을 보면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자손인데 영혼은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날 때부터 인간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죄의 기원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원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게서 무엇을 물려받았을까요? 죄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의사들은 약한 부모에게서는 약한 아이가 태어나고 병이 있는 부모에게서는 병이 있는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유전이 있으나 죄의 유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선악을 분별할 나이가 되면 죄에 대한 저항력이 없는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어린아이는 떨어지는 눈송이처럼 순결한 것입니다.
내 마음, 내 몸, 내 생각, 내 영, 주 다스려 주소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질서를 부여하여 유지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능력과 지혜를 찬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다스리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이들 가운데 생계 문제로 너무 큰 고통을 겪는 사람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데 너무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아버지, 평화를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먼저 용서하며 화평케 하는 자로 살고자 하오니 저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탄의 악한 계략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는 모습을 보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롭고 거룩하신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